등산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산 오르는 얘기인데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별로 산 오르는 거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전에 산에 살 때, 서울에 살때 남산을 한 달에 한두 차례 제 아내와 또 가끔은 또 저희 가족 전체가 함께 남산에 오른 적은 있습니다. 사실 남산에 가면 남산을 등산한다는 것은 남 부끄럽고 그냥 남산을 산책하는 수준이죠.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그때 과거의 일이 생각이 났어요. 초등학교 때는 동네 형들하고 동네 뒷산을 자주 오르곤 했습니다. 그 뒷산의 이름은 봉화산이라고 해요. 봉화산. 예, 별로 높지도 않았어요. 160m밖에 되지 않습니다. 160m. 그 형들하고 자주 올라가서 함께 재미있게 놀고 그런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봉화산에는 이제 정상에 누가 사는지 알수 없지만 집이 하나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집에 대한 구구한 여러 이야기가 이제 회자되었어요. 산을 지키는 아저씨가 산다 아니다 그 집에서 백발의 할머니가 나온 것을 봤다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상상이 가미된 목격담이 부풀려서 회자되곤 했죠. 그래서 조금은 어렸을 때 조금 무서워서 동네 형들하고 정상까지는 가지 못하고 산 중턱이나 아니면 산 정상 그 아래에서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은 한번 동네 형들이 부추겨서 야 우리 한번 산 정상에 가보자. 도대체 그 집에 뭐가 있냐?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그 정상에 가본 일이 있습니다. 뭔 일이 있었을까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고요. 그냥 집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 일종의 산신각이라고 해서 그때 그 지금도 거기에는 도당제라는 게 열린답니다.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34호인가로 지정돼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아마 어릴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무서워서 이 아이들 사이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좀 개기스러운 이야기로 비춰졌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상에 올랐을 때그 뿌듯함과 그리고 정상에서 바라봤던 그산 아래의 풍광들이 시원스럽고 아름다웠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오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등산할 때 어떤 분들은 산 정상까지 올라가기도 하지만 건강의 상태에 따라서 중간까지 올라가기도 하시고요. 또 어떨 때는 그냥 뭐산 아래에서 나는 등산 안 하고 여기 있을 테니까 잘들 올라갔다 오세요. 그러시는 분들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 등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산 정상에서의 바라보는 그 기쁨, 뭐 이런 것 등에 대해서 그리 잘 알지 못합니다. 산 안에 산자락에만 머물던 사람이 산 중턱과 산 정상에 올라가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신앙의 어떤 여정이랄까요? 그것을 산을 오르는 것과 비유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 특별히 말씀 앞에 나가는 것이 산을 오르는 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춰봐 주세요. 자, 저게 실제로 오늘날에 있는 신의 산으로 추정되는 그 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24장, 사실 이제 19장부터 이제 읽어야 되는데 19장부터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산자락에 산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 나답이 누구죠? 아비후가 누구죠? 아론의 두 아들이죠. 그들을 데리고 올라오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데리고 오게 하십니다. 그 70명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대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는 나중에 장차 대제사장직을 맡는 종교 지도자,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은 바로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하는 일반적인 지도자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따로 저 74명은 여호수아까지 합한다면 75명을 이렇게 더 올라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편의상 중턱이란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산 중턱에 그들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2절부터 18절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모세만 특별히 더 올라오라고 하세요. 예. 그러니까 산, 이게 여러분 여기 구약 시대부터 원래 말씀의 지도자가 되려면 등산을 잘해야 되는데 저는 조금 이제 거기에 좀 미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산 정상에까지 가죠. 그러니까 이 3단계가 있는 거예요. 산 정상, 산 중턱, 산 아래, 모세, 그리고 70여 명의 사람들과 마지막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 하나의 산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여러분들 저러 상황에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세 단계를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해요.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각 단계를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나는 어느 정도 단계에 있고 어디를 좀 더 올라가야 되겠구나, 그것을 꿈꿀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라고 하는 목사님이 19세기부터 20세기에 사셨던 아주 유명한 스코틀랜드의 크리스찬 작가이죠, 목사님이시고. 근데 이분이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다. 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다. 그 얘기는 예수님은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인데,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신앙의 여정을 일종의 가장 높은 산으로 오른 듯한 그런 것으로 비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각 단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1단계, 산 아래에 있는 단계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말씀 24장 이전에 사실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 앞 신의 광야에 다 집결시키죠.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세요. 언약을. 19장에는 언약 체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준비적인 상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장에는 십계명, 21장부터 22, 23장까지는 흔히 보통 학자들은 언약 법전이라고 말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24장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언약이 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언약의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대단히 소중한 내용이고 사실은 감격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일들이 자주 들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 감격, 그 영광이 사실은 어찌 말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많은 난민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 속하지 못하고 조국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원하는 바가 뭘까요? 자기가 원하는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주도에 의해서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셨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체결하면서 먼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 출애굽기 19장 4절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이 사건은 출애굽 사건. 자,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어서 이 시내산 앞에까지 이르게 된 그 과정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굉장히 비유적이고 그리고 멋있는 편이죠.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는 능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독수리 날개는 강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로의 노예로 있던 자들 이끌어내는 것은, 그것은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던 애굽의 노예살이라고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내는 것은 큰 권능이 필요합니다.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사건은 오직 예수 십자가의 피와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강한 힘으로 안전하게 우리를 이 땅에 이 시내산 자락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르는 사람도 일단 비행기를 타고 산 자락까지 와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산 정상에 오를 수는 없죠. 등산하기 싫은 사람 데리고 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산 오르기 싫어하는 사람, 운동하기 싫은 사람 집에서 끌어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추워서 감기 걸리기 쉽고 뭐 이런 날은 여러분 더 집 밖으로 나오기가 어렵죠. 여러분, 하나님의 산 앞에까지도 나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병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업상의 어려움도 주셔서 산을 찾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내 인생의 1순위가 뭘까요? 건강회복입니다. 그래서 산에 가졌던 자들도 산에 갑니다. 산에 가서 걷습니다. 좋은 공기 마시고 그리고 적절한 속도에 이 산을 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이 나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87년에 정말 어떤 한 사업가가 갑자기 쓰러져서 나갔는데 이분이 병명이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의사는 당신 1년에 죽을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도대체 원인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병이. 그때부터 그분이 산에 가서 살다시피 했어요. 여태까지 살고 계세요. 우리가 가끔은 이제 그런 걸 봅니다. 소위 자연치유 관련해서도 그런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산 아래 산 자락이라도 나와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되고 건강을 되찾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프고 계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산 아래라도 끌고 내려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산 아래 모인 백성들에게 모세가 무엇을 하는가 라고 하면, 오늘 말씀 3절 보면 모세가 말씀을 전해요. 그러자 사람들이 대답을 해요. 3절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볼게요. 자, 모세가 와서 시작.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함에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산자락에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모세가 들려줘요. 그러자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지금 24장 3절의 이야기가 19장으로 가면 19장에서도 한 번 더 나와요. 그러니까 19장,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19장은 신의 산자락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첫째는 산 아래까지 데려오게 하세요, 하나님이. 두 번째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기를 사람들이 서약하다는 것이죠. 자, 이 자리에 저를 비롯한 여러 목회자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목사 임직할 때 첫 번째로 서약하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그랬어요. 목사만이 아니에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임지계시서 보십시오. 첫 번째 서약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신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고 그 다음에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뭐예요? 따르기로 준행하기로 서약합니까? 했단 말이에요. 서약하셨단 말이에요. 다 하셨어요. 그게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비록 산 아래 있지만 산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왜일까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믿기는 믿는 것 같아. 머리로 믿는 것 같아. 그러나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이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예. 제가 수차례 반복할 거예요. 이것만은 꼭 외우세요. 옛날에 장신대에 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종성 박사님이라고 보는데 이성임 목사님, 저 연동교회 목사님, 총회장님, 장년 총회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귀에 못이 박아도 들었던 얘기, 믿음이란 세 가지야. 첫 번째, 먼저 지식이 있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 두 번째, 동의해야 돼. 동의. 세 번째 뭐예요? 알고, 동의하고, 그 다음 뭐랬죠? 네, 신뢰하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준행하리라 그래서 준행하리. 진정한 믿음은 알고 동의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19세기 미국의 위대한 부흥설교자 무디 목사님이 생전에 사용한 성경책에는 T와 P라는 글자가 수없이 많다고 그랬죠. T가 뭐죠? Tried.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해 보았다. 두 번째 P, Proved. 증명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성경책에 있었어요. 제가 뭐 TP는 아니지만 제 성경책 하나를 갖고 나왔는데 또 NIV 스터디 바울. 이거 제가 대학생 때 산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예, 무거워서 밑줄 친 게 많이 있어요. 처음부터 밑줄 치면서 성경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이니까 예, 30년 전에 샀던 책인데 지금도 갖고 있어요. 요즘에는 뭐 어플이 많아가지고 어플을 많이 보고 또 제가 프로그램 깐 컴퓨터에서 많이 봐서 이거를 제가 읽진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책을 바라볼 때마다 그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했었던 저의 부족하지만 아름다웠던 그 청년이 생각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남아있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산 아래에서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산 아래에서 있었던 사건은 바로 피를 뿌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왜 피를 뿌렸을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을 따르면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를 속죄해 주신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모세 때에는 동물의 피로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정결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데리고 오셨다. 주의 권능으로. 두 번째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고 그리고 이제 그 피를 뿌림으로 발미암아 정결케 되었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피로 엮여졌던 결속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하면 산중턱에 있는 것입니다. 산중턱. 아까 보여드렸듯이 70명의 장로들과 그리고 모세 아론, 나답, 아비우 그리고 아마도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나중에 언급된 걸 보면 여호수아가 호위무사로 이제 모세를 호의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어떤 그 중동에 가서 뭘 했는가? 우리 한번 10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24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비춰 보실래요? 시작. 자, 24장 10절을 보니까 이들이 뭘 했는가 하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면 사실은 살아남을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보았대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 청옥이 뭐냐면 이게 사파이어라고 하더군요. 사파이어, 맑은 사파이어로 아주 편듯한 하늘같이 청명한 것이 있었다. 마치 이것은 하나님의 발이 하늘을 밟고 있는 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가만히 따져보면 뭐냐면 이 산중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되 하나님의 발만 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발을 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산중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했을 것이다. 경배했을 것이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엎드려 경배해요. 누가 누가 앞에 있어요. 그럼 뭐만 보일까요? 발만 보여요. 바로 이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발을 보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발을 보았던 그 사건은 바로 예배자로 그들이 섰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발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시편 99편 5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99편 5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발등상이 뭐예요? 발판이에요. 여러분 발판 아래서 왜 경배하라 그럴까요? 이것은 철저히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좌로 삼으시고 이 땅을 발판으로 발등상으로 삼으셔서 이 온 세상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의 상상에서 나오는 그 모습을 이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그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서 굽혀 엎드려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지도자가 할 일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산중토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발 아래 엎드려 부복하여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해야 될, 우리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발이 보이도록 내가 엎드려 경배해도 뻣뻣해서 이래 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 우리는 그 주님의 발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예배의 기쁨이라고 믿어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 가운데 주의 옷자락 만지면 있어요.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면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빗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나의 왕관, 내가 왕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그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내가 무릎을 꿇는 것만큼 치욕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할 때만이, 주의 발을 보고 그 주님의 발을 씻길 때만이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또 우리가 향유를 부었던 여인들 보십시오.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주님의 발을 눈물로 닦고 자신의 머리털로 씻고 향유를 부었어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왜요? 그 주님의 발을 씻기는 것조차 나에겐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 당시에 발을 씻기는 것은 노예 중에서도 가장 천한 노예가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러나 사랑하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이고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의 발이라도 내가 그 앞에 앉아서 그 발을 씻기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산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뭘 했어요?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바로 그 주님의 발을 보고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지금 카톨릭의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금요일에 성 베드로 성당에서 열린 참회 전례에서 카메라의 등을 돌린 채로 한 사제 앞에서 일개 사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몇 시간 자신의 죄를 고백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사실 전통적으로 교황은 1년에 한 번 성금요일에 사제들과 함께 평신도들의 고해를 들어요. 듣는 거지 자기가 얘기하진 않아요 교황이. 근데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 사제 앞에서 자기가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개신교의 전통과는 다른 고해 성사의 전통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상상하라 보십시오. 그것이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을까요? 카톨릭의 최고의 수장이 한 사제 앞에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는 그 마음으로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우고 고해하고 거기에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한 모든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주님 발 아래 엎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교회가 살아날 도리가 없어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발 아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아시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어요. 마르다는 열심히 집에서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 순간 마리아는 뭐하고 있었죠? 성경을 보면 주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주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은 다름 아닌 주님의 제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한 마르다가 주님의 제자가 아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말씀의 우선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의 제자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가말리엘의 문화라고 하는 원어 헬라어를 번역하면 가말리엘의 발 아래 앉아 배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첫 번은 경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 아래에 앉아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공부하는 자, 그 말씀으로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끌어가는 자가 교회의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발을 보는 경배의 삶에는 기쁨이 있을 거예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을 봤지만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으셨대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또 부르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발을 보게 하는 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이었어요. 여러분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기쁨인 거예요.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고 그러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산 중턱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너무나도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이 모습, 이것은 바로 우리가 매주일 우리 교회가 꿈꿔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양제일교회가 어떤 집회 어떤 예배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정말로 말씀으로 살아나고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리고 예배를 끝나면 서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바로 이 사건이 아름다운 사건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교회기를 꿈꿔야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산정상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부르죠.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네, 12절부터 18절 쭉 읽으면 산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매절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4절만 빼놓고. 그러니까 산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근데 부르신 까닭이 뭐예요? 보시면 네가, 즉 모세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르칠 수 있도록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셔서. 왜 줄까요? 그걸 가지고 네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고서 이 산 아래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서약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시내산 정상에 오른 모세,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세가 단순히 한 오늘날 이 시대의 목사만을 가르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마치 자칫 잘못하면 목사가 질 높고 그 다음 위계적 질서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든 그런 관계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의 정상 위에 올라오라고 부르실 때에 기꺼이 그곳으로 올라가는 자, 거기에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내산 정상에 선 모세와 같은 인물인 줄 믿습니다. 그 쉬운 거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그 산 정상에 모세를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정상에 세우지 않으셨어요. 거기 보면 6일 동안 대기하고 있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산 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게 됐죠. 오늘 본문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18절로 넘어간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었다 그랬어요. 내용을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 올라와라. 내가 말씀을 줄게. 모세가 올라갑니다. 그러나 아직은 6일 동안 대기해야 돼요. 그리고 7일째 하나님께서 마침내 부르셔서 구름 속으로 돌아가 산 위에 우뚝 서요. 여러분 6일, 7일째 연관되는 단어가 기억나시죠?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근데 6일 동안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정상에 오르려면 정상 근처까지 가 있어야죠. 근데 여전히 산 아래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은 채 6일 동안 대기하고 있지 않은 자가 어떻게 여러분 일곱째 날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에 그 산 위에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 산 위에 우뚝 설 수 있을까요? 산 위에 올랐으니 여러분 산 위에 올랐으니 그 산 위에 오르는 여러분 기쁨을 여러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상에 오르면 더 멀리 볼 수 있죠. 산자락이나 산중턱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광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올라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올라가면 그 산의 말씀의 정상 위에서는 산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과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갈매기 조나단에 나오는 말.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오르면 모든 곳이 다 작아 보여요. 그렇죠? 이 땅에 있을 때에는 높아 보였던 건물도 비행기를 타고 산 위에 이 산보다 더 높은 산 위로 창공을 나르게 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장난감처럼 보입니다. 작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정상에 서면 말씀 아래에 있었던 즉 산 아래에 있어서는 근심되고 걱정이 되고 내 앞에 커다란 높은 장벽과 같았던 그 모든 문제도 말씀의 정상 위에 서게 되면 작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정상에 선 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산 아래에 있으니까는 내 앞에 있는 것들이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크게 보이고 근심과 염려가 있어요. 산 아래 있지 아니하고 산 중턱에 오르고 그리고 산 정상에 오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귀한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왜 산 위에 굳이 올라가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사건 즉 시내산 말씀 정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위로 사람들을 오게 하시고 말씀 그 자체이시고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직접 전하셨던 것입니다.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산 정상에서 하나님 말씀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산상수훈인 줄 믿습니다. 그 산 말씀의 정상에 서셔야죠. 여러분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다섯 가지 필수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영어로 다 F로 시작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돈이에요. 뭐니 돈이 필요해. Finance 그렇죠? 노후에 서론 받지 않으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일이 있어야 돼. 필드, 현장에 나가서 하는 일이 있어야 된대. 노후에 아무 일 없으면 정말 무료하기도 하고 존재감이 상실돼요. 세 번째 뭐가 필요할까요? 세 번째, friend, 친구가 필요하대요. 친구. 예, 혼자 잘 살면 뭐 하겠어요? 믿음의 신앙의 친구들도 세상의 또 친구들도 필요하죠. 네 번째가 뭐가 필요할까요? fun, 재미있게 살라 그러는 거예요. 재미있게 살. 돈도 있고 일도 있는데 재미없게 살면 그게 뭐가 있겠어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피트니스, 건강이 필요하대요. 피트니스 된다. 아 참 노후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저렇게 다섯 가지가 필요하죠. 파이낸스, 필드, 프렌드, 펀, 피트니스.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가 필요한 게 뭘까? F. 요건 제가 첨가한 거예요. 여섯 번째는 페이스,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말씀에부터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1번부터 5번 돈도 필요하고 일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고 재미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해요. 이거 성경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믿음이 견고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놀라운 기쁨과 희열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설교 서두에서 오스왈드 챔버 목사님이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 제목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을 최고봉으로 삼으시고 그 말씀의 정상에 오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르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약수터에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말씀의 역수터에 올라가면 시원한 생명수를 우리가 마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산 정상에 오르는 분이 계십니다. 얼마나 상쾌하고 통쾌할까요? 얼마나 가슴이 후련할까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의 산 위에 모세처럼 그 정상에 설 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곳에 설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근심은 다 사라지고 이 세상의 모든 염려는 다 불타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 하늘의 신령한 축복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충만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정상 위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